예,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거 다 있으세요?
네.
예. 없으시면 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건데, 2번. 이문답. 네.
이문답 있으시죠? 예. 이문답 다 있으세요? 예. 자, 이문답 계속해서 볼 텐데, 이문답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우리가 나눠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소림답, 일문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죄인이 어떻게 이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느냐. 오직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그 구원의 길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은 우리 오직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 이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 관계와 교제 없이는 되질 않아요. 관계와 교제 없이 그냥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뭐 정성과 열심을 다하고 이런 걸로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눔으로써 함께 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이 삶은 결국은 어디에 속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에 속한 삶이에요. 그 삶을 이제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소일문답, 이문답, 질문 읽고 우리 함께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예. 그 말씀이 우리로 이 지침을 주는데, 이 규칙을 주는데,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그 특별 계시에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고 이제 그 뒤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못 읽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온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셨다.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렇지만 이 자연 계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게 있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원에 이르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데 특별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것. 그리고 특별 계시는 분명한 방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방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구원 역사 속에서 이제 계시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그 계시의 끝, 계시의 실체, 계시의 본체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방편으로 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기적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오심으로 그걸 성취하기 위해 오시는 거죠. 우리가 신구약을 이해할 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구약은 가르치고 예표하고 하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무엇을, 아들, 그리고 아들이 이르시는 천국구원의 현실, 이 안에서 모든 성경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66권? 39권. 신약이 27권. 괜찮아요. 예, 우리 다 그 했는데, 이 신구약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이 아들이라는 빛으로 다 비추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모든 천국 구원의 현실로 다시 비추어서 모든 구약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얘기할 때에는 항상 예표, 그림자, 약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실체를 가르치는 목적이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같아요. 근데 가르치는 메시지. 그래서 실체가 아니라 예표와 그림자와 약속. 그러니까 이 예표와 그림자와 약속은 실체가 드러나야지만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체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모든 가르치는 것들의 성취시고 실체시고 본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없이는 그림자만 가지고는 완전히 알 수가 없고 그림자만 가지고 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체와 함께 연결해서 모든 복음이 같이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시대 때도 초대교회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림자만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것들만 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구약의 현실은 뭐예요? 항상 이 그림책과 같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항상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로 구원이나 이 구원의 복음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현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아니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더 실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서는 아니에요. 그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어요. 가나안 땅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그 안에서 뭐 복을 받고 땅의 축복을 받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였지 실체는 아니었다고요. 실체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에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왔다는 표현을 써요. 믿음으로지 이제는 보이는 시대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잡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현실,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알고 믿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드릴 때는 항상 이 progressive revelation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계시. 점진적인 계시라는 건 뭐예요? 조금 조금씩 드러나다가 완전한 실체가 올 때 완전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 역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 역사인데 점진적인 구원 역사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려줄 때에 처음부터 딱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조금씩 조금씩 구원 역사 속에서 보여주다가 아들이 오므로써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항상 그 나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비가 처음에 알인가요? 나비가? 잘 생각 좀 안 나요. 알로서 태어나나요? 맞죠? 알인 것 같아요. 알이라는 그러니까 나비나 알이나 본체는 같은 거잖아요. 얘가 장성한 분량에 가는 거니까. 그리고 알이었을 때가 있고 애벌레였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지만 뭐 번데기였을 때가 있고 뭐 허물을 벗고 뭐 있겠죠. 유충이 되고 뭐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비처럼 홀로 날아갈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비가 드러났지. 아, 이 나비를 가리키는 알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같은 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그 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다 연결되는 걸로 이 교리를 잡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시대 때는 아직 특별계시가 완전히 쓰여지지 않았을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뭐냐면 시대가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해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가 다르니까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거는 무슨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 같은 것도 아, 이 시대는 지금 여자들이 다 권리를 가지고 사는 시대인데 어떻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 이런 원리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위치가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같이 해요. 남자 여자가 다 똑같이 하늘의 기업을 물을 똑같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동등하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질서를 주셨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또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 하면 시대에 따라서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 OPC도 그 싸움을 하고 뛰쳐나온 거잖아요. PCUSA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타협하려고 했을 때, 이제 오늘도 그 말씀을 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진리 복음만을 끝까지 붙들자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도 시대가 자꾸 기독교를 공격해요. 이 악한 세대가. 그래서 악한 세대가 잡고 있는, 자기네들이 잡고 있는 이 삶의 원리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회의 말씀 진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고요. 거꾸로. 우리 진리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굉장히 교회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리 복음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이제 아주 필수적인 완전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다른 곳에는 구원의 지식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외에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의 성경은 이제 쓰여지지 않죠. 더 이상 특별 계시의 목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오셨고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만으로 이제 충분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왜 쓰여졌느냐, 이제 뭐 오늘 간단하게 보고 또 앞으로 볼 거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남의 나라 역사예요. 우리 애들도 사극 좋아하던데 사극에도 배울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왜 우리가 꼭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뭘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어떤 교훈이나 어떤 위대한 선생의 교훈을 배우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나요? 아니면 도덕적 가르침을 찾기 위해 성경을 보나요? 아니면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삶의 원리를 찾기 위해? 사실 그런 걸로 따지면 세상에도 좋은 거 많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무슨 원리 뭐 다 배우고 자랐잖아요. 3강 5련부터 해가지고 그 좋은 거 많이 배웠잖아요.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 몇 가지만 우리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지만 사실은 전체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도 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는 구원, 천국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요한복음. 아니, 전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아니, 성경 저자가 이 전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뭘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원리를 찾아내야 되고, 요새는 모든 원리가 다 성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도 원리를 찾으려고 성경에 뭐 모세의 무슨 뭐 경영 방침 뭐 이런 거, 이런 게 말이 되나요? 사실 예수님은 잘 안 와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면 실패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뭘 성공을 하셨어요?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교회 원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성공의 원리는. 어쨌든 그렇게 모든 거, 뭐 하여간 먹는 것도 의사들도 원리를 거기서 찾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음식 저런 음식 하나님이 금하신 거는 다 이유가 있으셔서 금하신 거라 그러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원리를 주시려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 잘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면 이 중심으로 모든 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지혜를 주는 책이 성경이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이를 위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데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일문답 일문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천국의 삶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주는 책이 이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하는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뭐죠? freedom. 그냥 이제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자유가 아니죠. 자유 from, freedom from, liberty from 우리의 율법이 주장했던 삶. 그죠? 상과 벌의 원리. 내가 잘하면 뭐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이런 원리. 그거에서도 자유하고 죄에서도 자유하고 사망에서도 자유하고 예? 심판에서도 자유한 사단의 권세 아래서도 완전히 자유케 하신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드시고 저도 이제 뭐 가장 막내지만 우리 막내도 계시지만 두 번째 막내 어쨌든 막내지만 이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 말이 아니에요. 왜 죽음이 가장 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원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우리 비참함의 가장 끝의 현실은 죽음이고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삶에서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이제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이 주어 있어서 죽음이라는 자체가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현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도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문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자꾸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으셨잖아요. 그걸 통해 뭘 보라는 걸까요? 오늘도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현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느냐.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 죄값 치러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이르셨잖아요. 왜 그 길을 가주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못 가니까 나의 길을 대신 내 자리에서 가주신 거예요. 내 길이 거기에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내가 갈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으로 와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서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그것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의 위로로 끝나는 거죠. 복음만이 우리를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고 안위를 주고 소망을 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구원의 현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서로 뜻이 같게 해주셨대요. 우리 한마음 한뜻 품고 있죠. 다른 것은 다 달라도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한마음 한뜻을 품고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는 거죠.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베드로 후서 같은 데 가면 성령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저자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누가 썼을까요? 사람이 썼어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성경에 큰 오류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에 관한 것도 올바로 붙들고 있어야 거기서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사람일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이 교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간단하게만 좀 오늘은 살펴보면 우리가 새해 교인 성경 공부할 때 다 다뤘던 내용이죠. 이 여기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음으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썼다. 둘 다 이 감동하심으로 썼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사람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썼다는 것을 같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우리는 예전에 왜 그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다 이렇게 저기 뭐야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고 이제 쓰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될 거를 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쓰게 하셨을까?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하면 영어로 하면 inspired by God. 원어적으로 하면 breathed by God. 하나님에 의해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어디로 가게 되죠? 창세기 2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living being,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와 같이 성령님이 마치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breathed, 숨과 생기와 그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이 모든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 뜻이고,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는 예언이라고 나오지만 영어로 하면 prophecy예요. prophecy. prophecy는 뭐냐면 prophet들이 전한 말씀, 선지자들이 쓰신 전한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구약에서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쓴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다른 단어예요. breathed라는 단어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carried along by, 성령님에 의해 이끌어지다, carried along,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닌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배가 이끌려서 바람과 이런 비바람에 이끌려서 목적지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바람에 이끌리면 노를 저어도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바람에 이끌려가지고 그 바람이 이끄는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실 때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carried along by,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다른 견해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다 하셨지만 이게 맞는가 아닌가를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면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필기의 도구로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제 이게 내 말이니까 다 받았어,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역시 세계의 성경 공부를 잘 받으셔서 어쨌든 성경의 통일성은 얘기할 수 있죠. 다 하나 되는 거, 저자가 한 분이라는 거, 이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모세로 하여금 받아쓰게 하시고, 뭐 그 이후에 여호수아, 뭐 사무엘,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도들까지 해가지고 다 한 하나님이 쓰게 하셨으니까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주장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다양성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다 저자마다 다른 문체, 다른 성격, 다른 교육 정도 다 다르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신학교 가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원어를 배우는데 헬라어 원어를 배울 때 요한 1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 요한이 쓴 거나 베드로가 쓴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누구 말이 어려울까요? 바울 서신이 어려워요. 바울 서신은 나중에 몇 학기 지나가죠 해요. 그러니까 다들 그 배운 정도나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저 받아쓰기에서 쓰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 정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요새 그 사무엘상 할 때마다 시편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다윗이 도망치면서 자기가 겪은 고난과 핍박 속에 시편을 써요. 누구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중에 십자가로 가면 누구의 고백이 돼요? 예수님의 고백.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실 예수님의 고백에 미리 자기 삶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왕으로 참여해서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쓰게 하셔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증거해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그 삶이 괴로워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의 100%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고백인데 하나님 말씀이 되게, 예수님의 고백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받아쓰기로 한 거로는. 물론 성경의 어떤 구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런 거는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딱 이 인용한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기여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받아 쓴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 이 고백, 이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조금 시간이 빨리 할게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상에 영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쓰는 것에는 직접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쓰는 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이 사람들에게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에, 사상에, 마음에, 뜻에 영향은 주시고 알게 하셨지만 쓸 때에는 전적으로 사람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믿는 자들은.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맡겨주셔서 사람들이 전적으로 쓰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상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50%, 사람들이 50%,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 이거 위험한 말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주장이에요. 자유주의 아시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자들. 우리 OPC 교회가 PCUSA가 Urban Affirmation 그 총회를 가지고 발표를 했잖아요. 성경 속에 그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린스턴이 물들어지고 해가지고 다섯 가지 뭐 안 믿어도 된다고요? 성경이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안 믿어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안 믿어도, 성경의 기적들 다 안 믿어도, 또 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 죽음이라는 거 안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거 안 믿어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목사 안수 주자. 교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목사 안수 주자. 이런 시대였어요. 왜? 그 당시는 전부 성경을 그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적이나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지 못할 것들. 야, 우리의 이성이 이제 깨어져 있는데 인라인만 아니에요, 그 시대가. 네? 개몽 시대. 우리의 이성이 이렇게 깨어있는데 성경의 이런 신화적인 것들은 다 빼버리다. 알곡만 찾아보자. 껍데기 다 버리고. 그 당시에 인간의 철학은 최고로 발전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때 나왔어요. 간트니 이런 사람들. 그런데 기독교는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성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나는 이걸 진리라고 믿어. 저 사람은 이게 진리라고 믿고 이 사람은 이건 아니라고 그러고 다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성경의 관점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요소 다 빼버리고 신화적인 요소 빼버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뜻만 찾아보자. 그랬더니 뭐만 남았다고요? 도덕만 남는 거예요. 도덕적인 가르침만 남고 예수님은 나사렛 살던 한 사람인데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했던 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훌륭한 목사님 슈바이처가 이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였어요. 집대성을 했어요. 그 Looking for Historical Jesus 책으로 모든 그 당시에 이 인본주의에서 나온 성경 교리를 집대성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남으니까 예수님도 그저 우리가 본을 받아서 간디처럼 뭐 누구처럼 본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어떤 하나의 위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성경을 이렇게 안 보면 다 무시를 당하던 시대. 야, 저게 얼마나 무식하면, 얼마나 이성이 깨이지 않았으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 저 바보 같은 것들. 이런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컴프로마이즈 해야 됐어요. 그래서 프린스턴도 무너지고 PCUS에도 미국 장로교회도 다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때의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쳐나온 게 예, 이런 교단들이었죠. 끝에는 우리 자랑처럼 되는 것 같은데 끝에는 우리 자랑처럼 되는 것 같은데 자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진리 복음을 고난받기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은 올바른 성경의 저자에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성경 저자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모든 것, 교육 정도, 문체, 단어, 뭐 그들의 성격, 모든 것을 다 100% 들여 쓰시되 죄와 허물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여 성경을 쓸 때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받아쓴 건 뭐예요? 100% 하나님, 그럼 사람은 0%. 아까 자유주신학자는 50%는 하나님이면 50%는 사람이 쓴 거야. 여기서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100% 하나님이 썼고 또 100%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동의 의미예요. 100% 하나님이 쓰셨고 100%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게 written word of God,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이게 놀라운 게 있죠. Incarnate word of God,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도 100% 하나님, 100% 사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100% 하나님 편에서도 100% 사람 편에서 100%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100% 하나님을 대표하고 100%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와 오로지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 시대에 여러 언어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저자가 여러 장르로 썼지만 다 한 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뭐 누가 뭐 썼는지 뭘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를 따라서 그냥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 마치 유기체처럼 모든 성경이 딱 예수님의 영광을 딱 한 몸으로 증거하는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이거 어떻게 부인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연결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하는 걸까요? 원본이죠, 원본. 이 원본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시면 기도하고 마칠게요.